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아니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으려고 다닌다.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사람을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종류는 하나님과 함께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고, 다른 한 종류는 불호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그와 같은 장소,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니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 더 적합지 않은 표현이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원투수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위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기고 있거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투수를 투입을 해갖고, 그래서 게임을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야구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투수를 우리가 보통 구원투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또 위기에 몰린 그런 존재가 그 위기에서 구출받는 것을 성경은 salvation,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구원에는 영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고 뭐 시간의 구원도 있고 성경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구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말 그대로 전인격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인격체,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하는 그 전인격체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면 죄 때문에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그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이제 부여가 돼서,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러면 누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원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마귀가 아담과 이브 이래로 지난 한 6천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치할 때 사용한 가장 큰 수단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웅 호골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결국은 다 죽는 그와 같은 일,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해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느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업적으로는 죄가 제거가 안 돼요. 죄가 아직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치워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런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에는, 구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 그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그 구원은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렇죠?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죄의 형벌이 곧, 뭐냐 하면 지옥, 불호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경대로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죽는다 해도 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한 자리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적인 그런 측면에도 구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얽어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애를 쓸때 뭐를 발휘하냐면 파워를 발휘해요. 죄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서 한번 어떤 일을 자꾸 이렇게 범하게 되면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파워를 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권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해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권능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의 권능에서 100%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죄의 권능에서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네, 성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가지고 변화가 될 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천국에 가면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출받는 것, 그걸 성경은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롭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 공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지금 아무리 뭐 근육질이 많고 뭐 이렇게 해갖고 건강하고 해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거기 가서 보니까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멋있게 생기고 아름답다 해도, 이 살과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몸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구원 받아서 이 영화롭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실현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부활과 휴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휴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채워 올라간다 해서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은 여기 휴거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구원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해결 안 되면 2번, 3번의 구원은 전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번 구원, 과거의 구원,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한번 있어야, 그래야 어떤 가정에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번 성화의 그 구원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에 협조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성화의 구원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구원에서 어느 면에서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 미래의 구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이 공세, 세금을 바치는 게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동전 안에 있는 이 형상과 그 위에 있는 글이 누구 거냐? 형상은 뭐예요? 똑같이 판박이로 박아놓은 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이사르 황제가 있으면 그 카이사르 황제의 모습하고 똑같이 박아놓은 걸 이 동전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거나 아니면 휴거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판박이가 되는, 뭐 그리스도하고 똑같이는 될 수는 없겠죠.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판박이처럼 모습이 변해서 정말 인자하게,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면에서 정말 지고의 그런 그 상태 속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이 셋째 영화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한마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이 아니고 뭐가 최종이냐? 부활이 최종이에요. 부활이 최종이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타원형으로 그리면 타원형이 되려면 초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타원을 그리려면 초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에 관해서 타원을 그린다고 하면 이 한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다른 한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우리가 타원형으로 그려보면, 그럼 한 초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고, 다른 한 초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전달한 그와 같은 복음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달리 이 부활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는 오직 유대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 구약성경에서는 부활이 희미하게 나옵니다. 희미하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큰 수확이 열린다. 그 수확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져다 바친 그 첫 열매, 그걸 우리가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열매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부활의 수확이 굉장히 크게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증명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자그만치 쉬운 8절을 할애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자세한 내용을 이 안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데 나와 있는 부활을 다 합쳐도 여기 지금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만큼의 분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상세하게 기록된 그 내용이 어디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활할까 부활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12절 가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든. 누가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자그마치 1년 반 이상을 고린도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는데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3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사람들과 자꾸 사귀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그런 선한 것들이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줬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부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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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결국은 부활이 없는가 보다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의 항구도시 고린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 이교도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천지의 몽땅이다. 거기 다 우상 신전이 있고 가면 우상 신전에 갖다 드린 고기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음행의 도시고 정말 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존재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그런 부활을 다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사로서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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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의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그래도 전 인구의 뭐 2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 자체를 듣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에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아테네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 들어간 일은 그 다음 장 18장에 나오고 지금 일단 아테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부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19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말한 이 세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자라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도대체 뭘 얘기하냐.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결국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새 교리가 뭐냐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일한 휴식과 오락은 이 아테네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렇죠 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물, 신문물, 새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휴가요 오락이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세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얘기했는데 결국은 모든 그리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면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부터 29절 이게 쭉 나가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경배하는 그 신이 바로 온 우주 공간을 모든 것에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무슨 메뚜기나 무슨 새나 무슨 짐승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완전히 우상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29절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마리아나 부처나 이런 거 이거 하나님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 맨 끝에 가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선포를 마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죠? 뭐 메뚜기들 벌레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이런 무지한 때가 과거에 몇천 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한 때를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윙크했다고 써있어요. 윙크. 눈을 딱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일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특히 아테네, 고린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전해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당시 고린도, 아테네, 뭐 데살로니카 등등 하는 그런 모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또 윤회한다. 잘못 살면 개처럼 됐다가, 잘 살면 다시 사람이 됐다가, 맨 끝에 가면 뭐가 돼요? 예, 부처가 되고 뭐 신이 된다. 그 빙빙 도는 이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시장터에 가면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구원 부활이 없다 그러고, 뭘 부활하냐 그러고, 부활 받냐 그러고, 천국 있냐 그러고, 그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부활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예, 사도 바울께서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자그만치 58절을 지금 할애를 해서, 그래서 부활의 ABC를 설명해 준 거예요. 부활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에는 과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 정말 부활이 있느냐,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아니면 복음의 정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일단은 사도 바울이 주기 위해서 1절에서 19절에 몇 가지 증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왜 부활이 있느냐?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있다. 그렇게 지금 1절에서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선포한 게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 내가 이교도들의 도시, 음란한 도시, 창녀들을 가득 든 것 같은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 되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땅에 묻혀서 일어나지 못한, 부활하지 못한 그런 구원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허사다. 근데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자 이제 영적기도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고 뭐 영적기도 막 시키고 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헛되이 믿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거 친구가 와서 영접 기도 하라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영접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이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죠? 와서 5분이고 3분이고 전하고 나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영접 기도 하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수요일 날,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서 확성기를 가져다 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요만한 쪽지를, 요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 쪽지에 가서,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거기.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섯 줄인가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써놨어요. 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요만한 카드에 그렇게 한 걸 열심히 나눠주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과연 정말 이거 하나 이거 읽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헛되이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렇죠?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그 인격적인 그와 같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거 한 장 이걸 주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갖고 가서, 요대로 딱 따라서 다섯 줄을 읽으면, 그러면 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 이게 참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정말. 이게 과연 구원이 확보가 될까? 제가 보기엔 구원이 확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아야 했으면,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믿든지 할 수 없이 믿든지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분명히 구원받은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그 안에 한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는 반드시 부활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반드시 이해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파워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몇 줄 읽는 거, 마음속으로 읽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 구원받았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 지금 서 있다. 그거 확실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사회를 구원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설교 코칭이나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책들을 읽고 하다 보면 이 목사들 가운데도 이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사회복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세월호 사건을 다뤘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진보 측에 그와 같은 그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떼까지 달라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하고 사회 모든 것이 잘못되고 이거 한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이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왕이 잘못했다, 정치가 잘못했다. 이런 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원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기독교는 사람의 혼을 살리는 게, 그게 기독교지. 그렇다 그래서 불의하게 하는 거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람의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부패함 속에 지금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 통치해도 지금 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거뭐 인터넷이다 뭐 해서 요만한 거 하나도 지금 몽땅 다뭐 하나 발표하고 나면 한 시간 있으면 다 뜨잖아요.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진짜 대통령이고 뭐고 하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도 사회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목사가 할 일은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목사는 또 교회는 사람의 죽어 있는 혼을 살리는 기구 아니에요. 혼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정부나 이 나라, 이거 대한민국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오일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수십조가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의 한 혼이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금이고 뭐고 다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기독교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왕이 어떻다, 뭐 총리가 어떻다, 이런 거, 이 예배 시간에 서서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뭐 사회가 어떻다고, 정부가 어떻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나?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대단히 희귀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다 읽어야 구원받을 일단 조건이 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다행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걸 다 읽는 거,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아시겠죠? 복음이야. 복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아, 사복음서 얘기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복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은 죽어 있는 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그 음성 소리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해도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만 딱 듣고 그거를 깨닫고,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성경 안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둘째 사망이 나오고 결국은 둘째 부활이 나와서 이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뜨거운 데서 밤낮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그 복된 소식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복된 소식은 뭐냐? 3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 그걸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나와야 돼요, 일단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 이걸 이해하려니까 성경 기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대속 제물이다. 이거에 대한 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죽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죽었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할 때 나도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나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속한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과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떻게 묻혔다가 그렇죠? 묻혀야 돼요. 예, 묻혔다가 다시 사흘 만에 그것도 성경 기록대로 일어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어나셨다고 한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없이 이거 종이 한 장 주고 다섯 줄 읽고 이거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면에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값싼 복음을 자꾸 전하면 그럼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빠져 넘어가서 사람은 분위기에 이렇게 뭐라 할까 쉽게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소위 어떤 뭐 부원파라든지 이런 교회 이런 데 가면 뭐 닷새 동안 와서 세미나 이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닷새 동안이고. 그러면 하루에 뭐 3시간이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상 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돼가면 그 분위기상 구원받은 걸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링이 아니라 팩트, 사실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링이 아니라 팩트로 인정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 죄들이 순식간에 몽땅 제거가 되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세우실 때 내가 죽어 무덤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몸이 홀연히 영화롭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가서 보면 복음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요. 이거를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만 오늘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개예요. 하나면 좋은데 복음이 여러 개다. 처음에 나온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환난기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혁성경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한 이 선교단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만들고 해서 최대한도로 모든 걸다 해서 전파하면 그때 예수님이 온다. 이런 식의 선교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뭡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의 통치자로 임하신다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게 그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게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아닙니다. 예,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내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게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이방인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선포하라 그래. 가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 이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와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천국으로 이해를 하고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 행위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은혜를 전하다가 마태복음 가니까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가서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 뭐 그렇죠? 옷 없는 사람 옷도 나눠주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 나오는 건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유대 땅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이 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돼서,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미쳐서 예, 전 생애를 바치면서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거. 그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그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온 생을 들여가면서 전했던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또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이제 맺어졌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화롭게 된다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가서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영존하는 복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영존하는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복음은 다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인데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존하는 복음은 유일하게 천사가 선포해요. 천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존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17절,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 7년 환란기에 거기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는 걸 너희가 그래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창조자가 있다. 그 창조자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전에 듣지 않으니까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존하니까 영존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저 영원부터 저 영원까지 그건 변함이 없이 전달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에버레스팅하게. 그렇죠? 그 천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환란기에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또 있냐 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4절 가서 보시면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거저주는 그 복음에다가 요만큼이라도 뭘 더해갖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그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 심지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온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사실은 뭐 참복음을 왜곡하거나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반대가 되거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왜곡했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은혜에다가 플러스 사람의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0.0001%가 돼도 그건 다른 복음이요. 저주받은 복음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복음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적인 복음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천국 복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영존하는 복음은 천사가 선포하는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경계하면서 봐야 될 거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다른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폴 워셔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위 뭐 로드십 살베이션 이런 거 해서 주제권 구원이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침례교 가서 이제 하면 쉽게 1분이고 2분이고 이거 사형리 가르치고는 자 영적기도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원받는다고 해서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명 구원받아서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걸 끌고 갔냐 하면 구원 받았으면 그런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성숙한 그와 같은 모습의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딱 구원받으면 아기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아기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 사람의 행위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못 내잖아요. 그럼 뭐라?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구원 못 받은 걸로 착각하고 평생토록,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천국 가면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 건데, 의도는 좋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구원을 가르치니까 그 반대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의도는 좋은 거지만 성경에 따른 건 아니다. 그 시스템에 걸려 넘어지면 말 그대로 목사가 하려는 대로, 교회가 하려는 대로 충성봉사하거나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